찬송가 322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입니다. 322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허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에스겔 7장 1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싹이 나고 꽃이 폈다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기쁨이라든지 환희라든지 감사라든지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의 작품을 농부의 수고에 빗대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싹이 나고 꽃이 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어떤 나라가 이제 정치가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 잘 정착됐을 때 그러한 정치적인 안정을 가리켜서 민주주의가 싹이 나고 꽃이 폈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폈다는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농부의 간절함, 농부의 수고, 이거를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농부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는 것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부의 간절함, 수고를 앞세워서 싹이 나고 꽃이 폈다는 표현이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싹이 나고 꽃이 폈다는 표현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일단 그냥 싹이 나고 꽃이 핀 것이 아니라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교만과 악한 행동이 원인이 돼서 재앙이 이르게 됐다는 재앙이 이르게 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는 이코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하는 것이고 교만은 이코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죄까지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그 결과 몽둥이가 싹이 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에 상응하는 벌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인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이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나서 일어나게 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악한 행동이 원인이 돼서 이르게 될 재앙이 무엇인지 그 재앙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12절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예, 오늘 본문은요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한 가지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두 가지의 평행 구조, 두 가지의 평행 구조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이 평행 구조가 뭔지 살펴보면, 먼저 지금 읽은 이 12절, 13절에는 상거래가 무익하게 된다. 상거래가 무익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3절에서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사고파는 상거래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경제활동이 싹 다 전부 다 정지된다. 혹은 경제활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런데 19절로 20절을 보면 조금 전에 읽은 이 12절로 13절에 나온 내용과 같은 의미,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서는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같은 아주 귀한 보석 아닙니까? 금과 은 같은 아주 귀한 보석이 무익하게 된다.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20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20절 하반절에 나온 그것이라는 것은 20절 그 전반절에 나온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20절에 나온 이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는 그 도구들을 가리키는데요. 결국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들과 거기에 딸린 도구들이 싹 다 무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났듯이 고대 근동 지역의 우상들은요. 거의 대부분 금이나 은 같은 보석이나 또 그 밖에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 은 이런 보석을 비롯하여 또 보석으로 만든 우상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로 13절에 나왔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12절로 13절과 그리고 19절로 20절 이렇게 거의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행 구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절 내용과 19절로 20절 내용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평행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본문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더 한층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12절, 13절 내용과 19절, 20절 내용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된다라는 요 메시지를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쉽게 예를 들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 세계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발발한 당사자 국가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국들까지 아주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역시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된다는 이 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평행 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두 번째 평행 구조. 첫 번째 평행 구조는 12절로 13절, 그리고 19절로 20절이고, 두 번째 평행 구조는 14절로 16절까지와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전쟁과 멸망이 선포되면서 그 도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밖에서는 칼로,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 역시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침략한 외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노략과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도 더럽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악한 이방인들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집들이 점령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 앞서 내용, 19절, 20절 그 내용과 마찬가지. 14절부터 16절 내용과 21절부터 24절 내용 역시 똑같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해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탈과 노략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평행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와 21절부터 24절까지 이 평행구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위력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은 참으로 크고 놀랍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만큼, 누구도 예외가 없을 만큼 포괄적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평행 구조로 이루어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앞서도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진실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온전케 하는 그와 같은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이런 성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만약 눈에 보이는 성전만 중요하게 여기고 각자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못지않게 여러분 각자의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빠르게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심령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주의 말씀 그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